어떤 신입사원이 면접을 보고 있었답니다. 근데 면접관이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담배 피우나? 그랬더니 저는 담배는 한 대도 못 밥니다. 그럼 여자친구는? 저는 한 번도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술은? 술은 옆에만 있어도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뭐라 그러면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랬더니 그 신입사원 그 면접으로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재미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세계의 기업들은 지금요 인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빌 게이츠 회장이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요 1년에 20만 통이나 되는 이력서를 받는답니다. 20만 통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쌓여있지만 이력서를 보고 뽑는 사람은 전체 마이크로소프트 그 1년에 뽑는 사람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뭘로 충당하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는 그 캔디데이트 제네럴이라는 그 부서가 있어서 이 그 우수 인력들을 그 300명이 되는 사람을 고용해서 찾습니다. 미국에서 찾고 외국에서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인재로 영입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있는 회사를 떠나기를 꺼려하거나 그러면 아예 그 회사를 사버린답니다. 그래서 인재를 자기 회사로 갖고 올려가는 그런 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재가 회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그렇게 인재를 찾아서 영입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절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던 마가복음을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그 본문은 주님께서 새롭게 이제 그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일할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재를 뽑으실 때 여러분 그냥 뽑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 열두 제자를 뽑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동역사역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복음화의 기초를 쌓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뽑을 때 거기에 맞는 조건에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적어도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외국어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대인들과 싸움에서 이기려면 유대의 법률도 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돌아다니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부자인 사람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 선정 조건이요. 제자들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선정의 조건이 예수님의 선택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무슨 얘기냐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선택 기준이 외적인 요건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율법학자도 있었고요. 부자들도 있었고 권력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택하신 열두 사도, 열두 명의 사람을 보면 사회적 신분이나 교육 수준이나 인물들을 보면 참 연약합니다. 열두를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열두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열두 명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열두 제자를 시발로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유망한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잘난 게 있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요. 가나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대의 우르 땅, 머나먼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그 저기 창세기 새벽기도 강의하면서 야곱 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은 참 하나님이 선택하시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속이기 잘했고요. 거짓말했고요. 자기의 실리를 찾기 위해서 약삭빠르게 행동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 나중에 열두 지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자기 동생을 노예로 팔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열두 지파의 시작인 이 열두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열두 명 중에서요, 네 명은 어부였고요. 한 명은 사회적으로 비난받던 세리였고요. 또 한 명은 과격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나머지 여섯 명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해서 그것들을 폐하시려고 하니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혜로 선택을 받는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 사람을 훈련해서 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선택받을 수 없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잘나서 선택받았다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은혜로 선택받으셨습니다. 은혜로 선택받고 여러분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훈련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훈련받았습니다. 다윗도 17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훈련받습니다. 훈련받은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주님께 순종할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선택받을 수 없었지만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축복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꿨잖아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감사해서 여러분과 저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 저는 못해요, 나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그냥 내 주님이라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까 그들이 오늘 보시니까 나온지라 라고 13절 마지막에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마 제자들은 생각하기에 미? 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시니까 네 그러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서 전도하라니까 저 전도 훈련 받은 적 없는데요. 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자, 그것 주권대로 따를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예전에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그 일하시고 또 경상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그 선교를 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로 1941년에 일본 경찰에 연행된 미국 정통장로교 소속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시청을 했냐면 좀 따뜻한 이불, 요 같은 거를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거절당했죠. 자기가 입고 있는 외투 한 벌을 옮겨잡고 추운 그 감옥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미국과 전쟁이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는 소문이 퍼지더니 소장실로 소환이 됩니다. 가니까 그 소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 미국으로 돌아가기 원합니까? 물어봤어요. 약속은 못하지만 만약에 갈 수 있다면 미국으로 가겠습니까?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있다가 집행유예로 미국으로 떠난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원하면 보내주겠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다가 뭘 놨냐면 이사 브루스 선교사님이 원했던 그 집 넣은 이불 있잖아요. 그걸 하나를 탁 넣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복음 전하는 거 그만두고 미국 갈래? 아니면 감옥에 계속 요거 하나 덮고 있을래? 라는 초이스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브루스 헌터 선교사님이 결정하기를 뭐라고 결정했냐면 내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붙든 저로서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보내는 것을 확실하며 따라서 내가 있어야 할 이곳이 지금 감옥일지라도 이 나라인 것을 확실합니다 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답니다. 소장이 그를 돌아보면서 그 집으로 만든 이불을 들여보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결국 브루스헌트 선교사님은 이 특별히 경상남도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목사님 정말 그때 30년도 40년 당시에 그렇게 열악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스탑하지 않으셨을까요? 중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이 땅에 한국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브루스 헌트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단 한 가지 조건은요. 주님이 은혜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오늘 14절과 15절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열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두 제자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일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 물어보지요.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도에 대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제자가 묻지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할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면 이러한 유가 나올 수 없다고 기도하는 것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확실하게 이해하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자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그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함께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에마뉘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같이 가지가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십니다. 사귐이 대상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단순히 교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도 또한 핍박도 같이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같이 얘기하십니다. 함께 있는 것도 영광도 고난도 복음의 짐도 같이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시기 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따라오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메시아의 존재를 마이티 워리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한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오면 로마 정부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 예전 다윗 왕국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그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힘으로 지배로 오신 것이라면 다 쓸어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섬김의 표시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섬김으로 인한 구원의 표시입니다. 십자가에는 희생과 나눔이 있고요. 고난의 표시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하실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정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전도를 해주시면 우리 같이 무능하고 답답하고 정말 그 힘든 사람들 택하셔서 전도하라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저는 참 어떨 때 보면 이상해요. 제자들을 볼 때 여러분, 이 제자들 성령받기 전의 모습을 보면 맨날 싸웁니다. 누가 크니 작으니. 그리고요 맨날 성급해서 사고를 칩니다. 그리고 항상 부족해서 예수님께 꾸중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뭘 믿고 이 사람들 보고 세상 끝까지 증인이다라 그러고 온 천하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지 참 걱정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 믿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받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제일 힘들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더 힘들어하는 게 없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머리가 아파집니다. 안 하면 또 눈치 봐요. 막 미치겠어요. 그리고 전도 안 해도 그냥 대강 교회 나가서 잘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왜 하라고 그러냐면 그것이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미련한 것 같지만 전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은요. 그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교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담을 쌓고요. 교회라는 담을 쌓고 그냥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아무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그게 가장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작건 사람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열두 제자를 부르시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함께 있게 하시고 파송합니다. 뭐 그들이 특별하게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3분 안에 뭘 얘기해야 되고 뭘 중심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들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경험한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의 명령을 열두 제자가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성령 받은 후에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면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천이 하루에 전도됩니다. 그리고 4장에 보시면 남자가 5천명이 복음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심히 성도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8장 보시면 남녀가 세례받는데 그 수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그 믿는 자의 수가 너무나 많아졌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듣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매년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32년이면 한 세대면 모든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고 통계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씩만 전도만 해도 1년에 32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전도가 된대요. 복음화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힘이 듭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하려 그러면 아휴 다음에 아우 힘든데 귀찮은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이나 우리가 매일매일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면 왜 좋은 걸 혼자만 갖고 계십니까? 전하셔야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적한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개구리들은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파리를 축 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파리가 날아가다 보면 혓바닥 축 내밀어서 한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구리가 굉장히 유별난 개구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 개구리는 꼭 벌만 잡아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잡아먹는 개구리들은요. 배불렀습니다. 등 따시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는 늘 배고프고요. 벌 찾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럽니다. 보다가 딱해지니까 옆에 있는 친구 개구리들이 함께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꼭 잡기 힘든 벌만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쉽게 살면 안 되겠냐? 그냥 옆에 돌아다니는 파리 잡아먹어. 벌이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벌을 먹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이 벌만 잡아먹는 개구리가 뭐라 그랬냐면 니들이 벌 한 마리 잡아먹어 봤어? 니들이 안 잡아먹었으면 말을 하지 마. 니들이 그 톡 쏘는 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엘레간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누구한테 신뢰하면서 막 뭘 전하고요 뭘 나눠주고요 가서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귀하게 주일날 옷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요 그대로 집에 가서 편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극성스럽게 쏟아내는 사람들에게 아유 왜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도리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톡 쏘는 맛을 전도의 맛을 보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맛을 아십니까? 해보셨어요? 거기서 주는 기쁨과 새롭게 주시는 설렘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전도하면서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영혼이 같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졌겠구나.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졌겠구나. 여러분 같이 기뻐해 보셨냐 말이에요. 그거 해보지도 않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을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가지로 움직입니다. 전통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건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고요. 행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구도자를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도 있고요.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는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에 따라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엘레강스하고 고귀하게 예배드리라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응급실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전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영적 전투하다가 피 튀고 막 흘리고 들어와서 다시 여기서 붕대 싸매고 나가서 또 하고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안주하게 될 것입니다. 좀 더 편해진 것을 원할 것입니다. 내가 더 편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과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권세만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야. 근데 여러분, 귀신은 있습니다. 가장 강교한 수단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만들고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귀의 꼬임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능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 권세를 가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마가복음 6장에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들에게 대항해야 된다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항해야 된다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마귀를 잊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영적 전쟁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이 완전한 전략에서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한국 그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복 입고 피 질질 흘리고 머리 다 흐트러지고 이하고 나오면 여러분 누가 사단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단은 무서워도 도망가지요. 미국 사단처럼 꼬리에 뿔 달리고 삼시창 들고 덤벼들면 누가 그거를 여러분 좋다고 따라다닙니까? 광명한 천사란 말이에요. 아름답고 정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좋은 것으로 다가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느니 이가 저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라고 사단의 정체를 얘기하십니다. 영적 전쟁의 대상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것까지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사단이 완전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인간을 유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죽음에 이르러도 달콤하고 쾌락을 기쁨이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윤리를 마비시키고 없애도 내가 좋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단은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도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요, 고난을 주어서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적마귀가 삼킬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유혹하는 방법과 두 번째는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적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이 뭐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독수리 새끼가 잘못해가지고 계란에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닭들이랑 같이 자라버린 거예요. 닭들처럼 도도도독 땅을 보면서 쫓습니다. 하루 종일 땅만 보고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독수리가 너무나도 멋있게 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가는 독수리한테 이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물어봤대요. 독수리님, 저도 독수리처럼 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위에서 날고 있던 독수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저 바보 아니야. 지가 독수리인데 왜 땅만 쳐다보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도 날아보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애기 독수리가 날개를 폈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나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붕 떠서 나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맨날 여러분 땅만 쳐다보시고 꼭 독수리가 땅에 있는 거 콕콕 찍어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왜 하늘에 있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 싸우십시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승리하시란 말이에요. 왜 맨날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무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나서가 아니라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열두 제자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마무리 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함께 있게 하셨고 똑같이 훈련시키셨습니다. 전도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능력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하려했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것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제자로 다시 한번 부르심에 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